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170명이 숨지고 7,70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사람과 확진 환자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병원체가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96% 일치한다는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 의료 전문가팀은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전문가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처럼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됐을 수 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 물자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부처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상시 대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국제보건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어제 5G 구축과 관련한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발표한 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우리의 의사소통과 EU 원칙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와 균형 잡힌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EU 전체에 적용되며 특정 국가나 업체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다만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품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장비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5G 통신망 비핵심 분야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영국 정부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경제활동 또한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그 밖의 모든 잠재적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강한 노동시장, 그리고 우리의 목표치인 2%대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재임 중 많은 판단 실수를 했다면서 그의 조언을 들었으면 6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자신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떠오른 볼튼 보좌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몇 년 전 유엔 대사뿐 아니라 어떤 자리도 인준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줬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등 많은 판단 실수를 해 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스라엘 여성 한 명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석방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조치 일환으로 개성 남북 연락소 사무소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감염병 전파, 이번에 그 신종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2월부터 속속 방북 예정이었던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도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북한의 해외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당국이 개성의 남북연락소 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일환으로 북측이 먼저 운영 중단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30일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연락대표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에 머무는 남측 인력에 대해 가급적 조기 복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개성엔 한국 정부 당국자 17명과 지원 인력 41명 등 5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 평양 간 별도 전화선과 팩스선을 연결해 연락사무소 업무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개성 연락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30일 오전 개성으로 출근하려던 남측 인력 10여 명이 북측의 입경 불허 조치로 개성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매우 조심하고 있다며 남측 인원 출입경에 대한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는 동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비교했을 때 북한이 이례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29일 브리핑입니다.
감염병 전파, 이번에 그 신종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반적으로 방역을 강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북한은 전날엔 남측 인원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립 서울의료원에서 탈북민 의료 지원을 맡았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예전부터 예방의학을 중시하고 위생방역 시스템을 별도로 준비할 정도로 감염병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감염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감염병과 관련돼서도 이제 항생제 치료라든지 치료를 위한 의약품 자체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맞기 때문에 유행이 돌았을 때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만약에 어떤 유행이 이제 탐지가 됐거나 그런 의심이 될 때에는 지역 간의 이동도 이제 철저하게 아마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의료보건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신종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북한 내부의 위기의식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사실 인구 집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한 북측의 직접적인 대남 협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측 상황도 있는 만큼 사태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연구실장은 30일 VOA에 북한의 방역 체계나 의료 보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염병에 대한 남북 간 재난 분야 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신종플루나 구제역, 말라리아 방역에 대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말라리아와 조류독감 방역, 의료장비 지원 등 대북 감염병 방제 지원에 396억 원, 미화 약 3,341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규창 연구실장은 북한의 전염병이 재난 수준으로 번질 경우 북한 주민은 물론 한국 국민의 건강과 남북 협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직한 거는 남북한 전염병 분야에서 재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방안들이 좀 이제 마련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재난 공동 대응 협정이라고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감염병도 있고 홍수, 폭발, 폭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협정을 체결해서 했죠.
이 연구실장은 다만 북한이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난 지원 등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협력은 북한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난협력 등이 인도적 협력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물자와 의료장비, 차량 등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대북 제재 저촉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됐으며 특히 평안북도에선 돼지가 전멸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국제기구에 발병 신고를 했지만 이후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수집과 방역 차원에서 남북 간 협조가 이루어지길 희망하지만 북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남북한 지역 모두에서 확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방북 예정이었던 미국 친우 봉사회 등 구호 단체들이 일정을 잇따라 연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대북 구호 단체인 미국 친우 봉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방북 지원 활동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야스퍼 미국 친우 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29일 BOA에 다음 달 방북해 정례적인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퍼지는 우한 폐렴 때문에 오는 4월로 방북을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에 따르면 친우 봉사회는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은 플라스틱 모판과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품 등을 갖고 평양 인근 농장에서 농업기술 지원과 작황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친우 봉사회가 현재 한 곳당 3천 명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농장 4개를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을 확장해 7만 2천 명을 도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구호단체들도 우한 폐렴으로 대북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주간 방북해 결핵 치료 등 의료 활동을 벌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북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하이디 린튼 대표는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사태가 방북 일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오는 3월 방북해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결핵 진료소와 요양원, 결핵 환자 가정 등을 방문해 지원 물품의 도착과 분배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는 우한 폐렴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오는 5월 방북 예정이라면서 아직 우한 폐렴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북한 보건성과 긴밀히 연락하며 일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하고 있지만 낙후한 진단법과 열악한 의료 환경이 큰 걸림돌이라고 북한 출신 의사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염병 대응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우한 폐렴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며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감염 여부를 진단할 장비와 기술은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진의대 졸업 후 의사로 활동하다 탈북한 한국고려대학교 최정훈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VOA에 북한의 전염병 진단법이 한국이나 미국처럼 과학화되지 않은 게 대응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단에서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그 병원체를 밝혀내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 이건 뭐다, 이거 무슨 균이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게 빨리 그 정체를 밝혀내는 것 중요한데 일단 그게 이제 북한이 안 돼 있고.
현미경과 배양기 등 실험기구는 40년 이상 된 게 많고 겨울엔 전기와 연료 부족으로 실험실의 적정 온도 유지가 힘들어 정확한 진단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최 교수는 지난 2006년에서 7년 북한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던 홍역을 처음에 성홍열로 잘못 판단해 수개월 동안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균조차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는 진단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그 중앙기관에서도 당시에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거가 증상 위주로 이렇게 전염병을 진단 내렸던 거가 균 분리를 못한대요. 실험실에서 균을 확인을 못한다는 거죠. 당시에 모든 병들 특히 전염병 같은 것도 균이나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든요. 실험실에서 그거를 당시에 못해가지고 야단 법석을 들었던 겁니다. 증상에 그 우선하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한국질병관리본부 등은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 염기서열 분석 또는 유전자 검출 검사법 등 최신 방법을 동원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바이오벤처 업체들이 최근 우한 폐렴을 1시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 키트를 개발해 정부 당국과 공급 여부를 협의하는 등 진단 수단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도 29일 우한 폐렴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진단, 치료약물 개발과 관련 연구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적극 떠밀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늘 구호에 그치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단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하기 힘든 열악한 북한의 의료 환경 때문에 북한 당국이 국경 차단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진의대 동의학부 출신으로 남북한에서 모두 한의대를 졸업한 뒤 한의사로 활동 중인 김지은 씨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 안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 거기서 그걸 치료해낼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는 거죠. 의약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이긴 하지만 백신이 우선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그 의료 상황도 그렇고 식량 상황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거의 뭐 70-80%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전멸한다고 봐야죠.
북한 당국이 이번 우한 폐렴을 국가 존망과 연계한 것도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김 씨는 하지만 역학조사 등 전염병 관리 체계는 북한의 강력한 통제력 때문에 한국보다 오히려 환경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담당 구역제로 되어 있고 내 의사가 자기 담당 구역을 철저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 경로라든가 전염병이 검역 어떻게 들어왔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하는 거는 한국보다 훨씬 더 통제가 잘 돼 있어요.
북한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자유세계처럼 잠복 환자가 아무 곳이나 가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을 신속히 차단하고 검역을 강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과거 전염병 역학조사를 진행했던 최정훈 교수는 북중 접경 지역의 활발한 밀무역 활동까지 북한 당국이 검역할 가능성이 적고 의심 환자를 격리할 시설이 없다는 게 또 다른 허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의진자, 뭐 확진자, 환자라도 말할 것도 없고 접촉자, 그러니까 혹시 그 무슨 그 의심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가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격리하려면 뭐 우리 남한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는데 북한 사람들은 하루 보러 하루 살아요. 아니 그럼 격리시키면 그 사람 그 뭐야 다른 건 몰라도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격리를 시키려면 식량 보상이 돼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북한에서 인도적 의료 지원을 오랫동안 펼쳤던 서방의 한 관계자는 29일 VOA에 지방은 환자가 흘린 피를 다시 담아 수혈할 정도로 위생 환경과 장비, 약품이 모두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CT 촬영을 위해 많은 뇌물과 여행비를 들여 평양을 방문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 당국은 무상치료란 허황된 구호보다 열악한 부분을 솔직히 한국과 국제사회에 밝히고 대의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한의사도 북한 당국이 진솔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 상황을 그대로 국제사회에 드러내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심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의 전염병 대응 협력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한 의료 협력 예산으로 1,406억 원, 미화로 1억 1,900만 달러를 편성했지만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탈북 의사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도 거부했다며 북한의 진정한 정면 돌파전은 지도자의 체면보다 인민 우선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예,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8일 열린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 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대비태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열린 미 하원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의 대응 계획과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그리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행동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향후 대북 전략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대북 억지는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my part, you know, containing North Korea is a very worthy objective with the ultimate.
이어 올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고 이런 실험을 지속할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잔 다비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키 스페이엘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북 정상 간 서한 교환 외에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전략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am clueless about what our policy and strategy is.
스페이엘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ICBM 역량을 늘리고 있으며 화학무기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중 한 가지라도 줄이기 위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은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we could, as a good faith gesture, have a peace agreement.
로칸나 의원은 미국이 선의의 조치로서 북한과 공식적인 평화 선언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협상을 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며 자신은 이런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과의 대북 공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의 켄드라 혼 의원은 대북 압박과 경제 제재를 넘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옵션이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의 다른 옵션들이 무엇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Beyond economic sanctions, beyond the pressure that we're placing on North Korea.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ICBM 역량 고도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25년 이후에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 ICBM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야 할 것이라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에 주목했습니다. 공화당의 더그램보 의원은 북부사령부의 평가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영내뿐 아니라 미 본토에도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We've asked about regional threats, but to the homeland, there's also a growing threat.
특히 올해 실시 예정인 SM-3 블록 2A 미사일의 ICBM 요격 실험이 북한의 ICBM 위협 대처에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의원들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조정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의 단베이커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자주 거론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 문제에 이어 집중할 두 번째 현안은 미한 관계의 현 주소와 전망이라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I worry that that approach could potentially jeopardize our relationship with South.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한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많고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내 미국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따질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국의 증액 요구의 근거는 무엇이고 한국이 미국의 요구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볼 우려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이 추산한 주한미군 주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간 비용의 총액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베이커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전 세계 위협을 다룰 수 없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는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오스틴 스콧 의원은 한국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비용만 분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currently, South Korea currently, as has been discussed, bears only approximately a third of.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억지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의원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공화당의 베이컨 의원은 한국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며 미한관계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스콧 의원은 만약 한반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미국이 전쟁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의 모든 측면을 갖춘 쪽은 미국인데 2022년까지 이런 단기간의 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Hopefully that war never happens. But if it did happen, I expect that the U.S. would in the end be the lead. I mean, we're the ones that have the.
이날 청문회에선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보호를 위해 충분한 미사일 방어 역량과 자산을 갖추고 있는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한국 내 미국 전략 자산에 대한 과거 중국의 반응을 감안할 때 이것이 주한미군 보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28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대 압박 전략 없이는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루드 차관의 발언에 동의하며 미국은 최대 압박이 실제로 최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안보뿐 아니라 인권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를 충분히 활용해 북한이 선의를 갖고 협상장에 복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최대 압박 전략의 결과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 failure to get sanctions relieved, even that it's still a symbolic issue.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북 협상에서 당초 기대했던 제재 완화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실패를 겪은 것도 하나의 성과라는 주장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또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외교, 그리고 군사 대비 태세와 억지력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양보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요소를 이용해 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nd so together with sanctions, you need all of those elements of a strategy to really bring maximum pressure.
반면 대북 최대 압박의 효용성과 향후 방향에 관해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 출신인 조셉 디토마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기고문에서 현재 외교 정치 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전략을 쓰거나 강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you have to have the diplomatic structure in place for the pressure to be effective.
최대 압박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적절한 대외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중국이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있고 정도는 다르지만 한국도 입장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들 나라가 대북 압박을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쓰고 싶다면 함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나라들을 설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미국이 최대 압박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추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자세를 갖고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관련국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first step if you want to have maximum pressure is not to impose more sanctions. It is to persuade the people who have to impose that pressure.
미국은 협상 용의가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압박에 가해야 할 나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동맹을 고려했을 때 제재를 특효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you know sanctions have to be part of this big basket of things that we are willing to use and not just as a silver bullet.
제재는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정박 선임 연구원은 실속 없었던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 전략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미북 정상 간 교류를 보면서 최대 압박 전략을 이행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의 효용성 자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29일 VOA에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에 압력을 가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패가 미국이 최대 압박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압박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카지아니아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달리 핵보유국인 북한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재는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에 전념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지 어제로 1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두 차례 대통령이 바뀌고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북 관계에도 많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18년 전인 2002년 1월 2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민들은 굶기면서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로 무장하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김정일을 혐오한다. 자기 사람들을 굶기고 있기에 그에 대해선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 의해 악의 축 국가로 지목된 북한은 바로 그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엔 미국이 이라크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한 것처럼 자신들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제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당시 대통령은 2004년 10월 의회가 주도한 북한 인권 법안에 서명하고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어 2005년 9월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청사진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 미 재무부 등 북한과 거래하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BDA 은행이 위조 달러화를 유통시키고 마약 거래 대금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며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 합의의 이행을 거부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06년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2009년 취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표하는 단어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미북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두 달도 채 안 돼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시작된 건 2012년 2월 29일 이뤄진 미북 간 합의가 파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지 석 달 만에 이뤄진 이 합의는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4월 13일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기조가 압박 쪽으로 옮겨가자 미북 관계는 곧바로 사실상 파국을 맞았습니다. 북한이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3차 핵실험으로 각각 응수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비판 수위는 이례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언급하는 정도까지 강경해졌습니다.
Over time, you will see a regime like this collapse. Our capacity to affect change.
현대 세계에서 북한과 같은 잔혹한 전제 정권이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 빈도를 높이더니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은 특히 수소탄 실험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21호 채택을 주도하는 한편 미국 정부 자체의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과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했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제재를 발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으며 집권 마지막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선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즉 김일성 주석이 그리던 낙원이 아니며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듬해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터 원비어의 가족과 탈북민 지성호 씨를 거론하며 대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3월 초 일대 전환점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래 70년을 적대관계에 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는 장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10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은 지켰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향후 관건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두 정상 간 친분 관계가 올해 실질적인 미북 대화의 재개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독일 베를린 법원이 현지 북한 대사관에서 영업 중인 이 업체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을 계기로 해외 북한 외교 공관의 임대 사업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여전히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해외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영업을 지적한 나라는 총 5개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8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독일과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개 나라에서 북한 대사관 부지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열린 재판에서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도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8년 북한이 해당 업체의 퇴거 명령을 신청한 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지난해 11월 퇴거 재판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VOA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나라에서의 북한 대사관 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나라에서 여전히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가리아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사실을 지적하며 불가리아의 테라와 테크놀로지카 두 업체가 대사관 건물을 임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테라는 테라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수도 소피아의 북한 대사관에서 예식과 기업 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위한 장소를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라 레지던스는 테라 볼룸, 볼룸 소피아, 이스타나 홀 등 3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 대해 세련된 공간, 인상적인 건축이라는 설명과 함께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며 예약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업체가 2017년 초반 이후 북한 대사관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시티 호스텔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에서도 불법 임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을 최소 9개 업체가 임대 중이라며 대부분 미디어, 의료, 부동산, 광고 업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VOA가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9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29일 현재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과 영상업체 등 최소 4개 회사의 주소가 북한 대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주소가 이전됐고 3곳은 업체 홈페이지가 폐쇄됐거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당국은 해당 업체 모두의 해당 부지 임대가 제재 위반이라고 공지했고 이에 따라 많은 업체가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소재 북한 대사관도 두 업체와 각각 지난 2001년과 2011년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업체는 북한 대사관과 월 4만 6천 달러의 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뒤 2017년 4월부터 임대료를 북한 대사관에 내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임대 사업도 포함돼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VOA는 폴란드 등 4개 나라의 북한 대사관 임대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해킹 기술도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대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미 연방법원은 북한의 해커들이 유포한 악성 코드 존앱 수사와 관련한 수색영장 집행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앱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IP 주소와 관련 정보를 북한이 탈취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 해커들이 가하는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주요 당국자들도 잇따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에린조 미 국가정보국 DNI 산하 사이버 위협정보통합센터 국장은 지난해 5월 암호화폐 공격 등 북한의 악의적 활동이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 comes with a variety of
지난해 4월에는 에이미 헤스 미 연방수사국 FBI 범죄사이버 담당 부국장의 사이버 안보 심포지엄에서 해킹단체와 해커들의 신상과 해킹 방법을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If we out them and we identify them, we just basically took away.
실제로 지난해부터 미국 정부는 사이버상에서 위협적 활동을 벌이고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북한의 해킹 행위에 대해 이른바 지속적 개입 방법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속적 개입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을 공개적,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으로 폴 라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상원 청문회에서 이 개념이 미국의 사이버 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t U.S. Cyber Command, we implement the DoD strategy by adopting an approach of persistent engagement.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전략인 지속적 개입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 정부기관의 악성 코드 공개 방침입니다. 미 사이버 사령부는 지난 2018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사이트 바이러스 토털에 북한 해킹 조직 소행의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5월 공동경보를 발령하고 북한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가 배드콜 악성 코드를 퍼뜨려 미 언론과 항공, 금융 분야 핵심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국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히든코브라 소행의 전자물고기 악성 코드 유포를 경고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을 공격하려 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리처드 하크넷 신시내티 대학 교수는 이 같은 사이버 안보 관련 정부 기관들의 활동이 바로 지속적 개입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now they have to figure out, have their systems been exploited? Where are the
악성 프로그램 샘플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북한 해킹 조직이 기존 악성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재설계하는 노력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브랜든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 대학 교수는 미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북한의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what they're doing, that we're in their networks, and that if they were to do anything negative towards us.
발레리아 교수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임을 명확히 밝힌 것은 북한의 공격 옵션에 대한 파악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더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사이버 대응이 방어에서 선제적 조치로 옮겨가고 있다며 미국의 연합 사이버 방어 훈련 참여를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과 타이완을 비롯해 15개 나라가 참가해 북한의 해킹을 통한 금융범죄와 주요 사회 기반시설 공격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실시하는 연례 사이버 연합 훈련에 참가해 실제 당면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참가국들과 공유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연합 훈련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substantive step in towards of bringing toge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led by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나 여러 조치들로는 부족한 억지와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훈련으로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국의 사이버 대응이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그에 따른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사이버 해킹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수의 인원으로 정권이 원하는 자금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 전력 강화에 매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acking really only requires a handful of very smart people. A lot of diligence and
딘챙 연구원은 특히 최근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나 중국의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과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유엔과 유럽연합,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버 수사 교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외교정책협회 제니 전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금융 범죄와 정보 탈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it's not true that North Korea's efforts are solely focused on cybercrime and espionage. So if you look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북한의 여러 의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예방 조치 활성화와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회수, 현금화 금지 등 미국 정부의 사이버 대북 제재를 뒷받침할 만한 보안 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예,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6개 나라의 도메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해커들의 정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존 도라는 인물입니다. 존 도는 영어권 나라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가상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이런 이름을 사용한 건 피고가 누군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미 법원에 이 신원 미상의 인물을 밝혀낼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법원은 120일 내 조사를 끝내라며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오는 5월 15일까지 피고의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뒤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에서 존 도라는 인물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건 북한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해킹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공개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그룹 탈륨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보안업계는 2010년부터 활동해온 탈륨을 북한 해커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탈륨이 해킹 공격을 위해 이용한 도메인 50개가 공개돼 있습니다. 도메인이란 인터넷 주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장에는 각 도메인을 최초 등록한 인물 등의 구체적인 정보도 담겼습니다. BOA가 소장에 등장한 50개의 도메인을 분석한 결과 도메인의 등록인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불가리아 등 6개 나라의 소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등록인들의 정보가 상세히 공개돼 있는데 한국과 일본을 소재지로 둔 등록인들은 구체적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나이닷네트를 주소로 쓰는 도메인 등록자의 경우 한국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송모 씨로 명시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120일 동안 이 도메인의 등록자와 실제 해커와의 연관성을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은 다수의 사이버 범죄 활동의 주범 혹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각국 은행들의 현금 지급기를 해킹해 천여만 달러를 탈취하고 한국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거액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17년 전 세계에 퍼진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했으며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는 북한 해킹 그룹 세 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국적자로 알려진 박진혁은 해킹 혐의 등으로 미 법원에 기소된 상태로 미 연방수사국은 그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지까지 만들어 배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실제 배후가 북한 해커들로 드러난다면 이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사이버 범죄들이 북한 소행이라는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추적이 쉽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14년 발생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전히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당시 해킹의 배후라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의 유명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영화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용의자들의 성장 과정, 또 이들이 암살에 가담한 경위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지난 26일 미국 유타주에서 열리고 있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감독이 제작을 맡은 104분 분량의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진실되고 합리적인 재구성을 통해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선댄스 협회가 웹사이트에 소개한 바에 따르면 이 영화는 암살 사건 자체뿐 아니라 암살 용의자 두 명이 각각 인도네시아의 시골과 베트남에서 자란 성장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들을 김정남 암살로 끝난 이른바 속임수 쇼에 가담하게 만들었는지를 다뤘습니다. 김정남은 지난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인 흑엉과 인도네시아인 시티의 VX 신경작용제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사흘 뒤 검거됐지만 이들에게 VX 신경가스를 건넨 걸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은 끝내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티와 흑엉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가 주도한 장기간의 외교적 로비를 거쳐 지난해 3월과 5월 공소취하 등의 절차를 거쳐 석방됐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심이 쏠렸던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화를 제작한 화이트 감독은 케이스 어게인스트 에잇이라는 영화로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입니다. 1985년에 시작해 올해로 36번째를 맞는 선댄스 영화제는 미국 유타주에서 겨울마다 열리는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전문 독립영화제입니다. 암살자들은 오는 30일과 2월 1일 두 차례 더 상영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1월 30일 인도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이며 인도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 비폭력주의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79살의 나이로 암살됩니다.
Godfrey drew a small revolver from his shirt and fired three times at point blank range at Gandhi.
1948년 1월 30일 오후 5시경 암살당하던 날 두 증손녀의 부축을 받아 그를 환영해주던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간디의 발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자는 몸을 일으켜 권총을 뽑아든 뒤 정면에서 세 발을 쏩니다. 간디가 라마하고 신의 이름을 부른 뒤 땅 위로 쓰러집니다. 간디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는 암살 다음 날인 1월 31일 화장돼 갠지스 강에 뿌려집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이 간디의 죽음을 슬퍼했고 장례식 날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와서 간디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1951년 기준 델리 인구가 고작 174만 명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가 모인 것입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자유를 목표로 일생 동안 비폭력의 길을 걸으며 인간에 넘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1869년 10월 2일 포르반다르 구자라트의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나 13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그곳에서 이민 온 인도인들을 위해 21년간 인권 변호사로 일하다가 1914년 인도로 돌아온 후 동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하사 받습니다. 1933년 1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로 임명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전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했고 히틀러는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한 후 대통령이 죽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한 수상, 즉 총통으로 명실상부 독일의 독재자가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 생존권 수립 정책을 주장하며 자를란트의 영유권 회복과 오스트리아 병합,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폴란드 침공 등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쟁 중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학살당합니다. 1933년 1월 30일 수상 취임 후 시작된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숨진 유대인의 수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 일본과 동맹을 맺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서유럽을 차지하지만 미국의 참전과 러시아에서의 참패 등으로 패색이 짙자 결국 1945년 방공호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